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하잖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잘 하시는데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 화답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큰 무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 줄은 알고 계시죠? 제가 벌써 답을 얘기했는데 한 세 분 정도가 제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태어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큰 기적입니다. 3억만 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3억만 분의 1의 확률? 그게 어떻게 사람의 뜻이 되고 그게 어떻게 사람이 컨트롤해서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기적의 아이들이에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맞아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남이 이 땅에 가장 큰 기적이었다면 구원의 기적은 이 땅뿐 아니라 하늘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어남은 우리가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기적, 이었지만 우리의 구원함은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지상 최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늘 최대의 사건, 하늘과 땅의 최대의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그의 심판은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의로 심판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의가 다스리지 않는 세상 같아서 그래요. 불의한 일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 의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매번 손해만 보고 아픔만 겪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이긴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 이 땅을 다스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돈과 권력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쥐락펴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음녀와 같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아, 고난은 잠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셨구나. 주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주 앞에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주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그래서 영원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의 제국과 악한 사람들의 다스림은 언젠가 끝이 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다시 주님의 뜻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이 세워지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임금이, 어떤 왕이 전쟁을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마침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시 그 성으로, 자기 성으로 개선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랑하는 여인과 성대한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Christ Victor, 승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지금도 예배하고 계심을, 처소를 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인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개선하실 우리 주를 기다립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셨어요. 백마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물들어진, 피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개선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개선 장군이 막 들어오면 면류관 쓰고 막 황금 마차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정말 그 피 묻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과 장군을 먼저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퍼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피 묻은 옷이 가르치는 건 그렇게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승리자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를 맞으러 오실 텐데 우리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 기억나시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렇게 열처녀처럼 준비되지 않았다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순결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순결입니다. 순결이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를 맞이하러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순결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을 지키는 삶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행동만 잘해서 그게 순결한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행동으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그 마음을, 그 마음의 동기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나는 복권 당첨이 되기를, 혹은 내가 산 주식이 오르기를 오매불망 바라면서 돈벼락 맞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욕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성을 보며 음란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안 그런 척해요.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은근히 자기 자랑할 거 다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마음속에 있는 걸 숨기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너에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밀어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속이려 해도 못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마음이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겉만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순결은 단순히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살아야지 하는 것, 그건 기본이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순결은 율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배우자가 맨날 내 눈치 보고 내가 뭐 잘못하지 않을까, 그런 배우자를, 그런 신랑을, 그런 신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맨날 주눅 들어 있고 뭐 잘못하지 않을까, 내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신부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혼날까 봐, 벌 받을까 봐, 잘못될까 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다 우리 사랑해 보셨죠? 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덜 사랑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여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서로 사랑의 원리이며 놀라운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용서할 마음과 용납할 마음을 주시는 것. 말세가 되면 사랑이 사라진다는 말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을 떠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은혜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린 다 사랑 없어요. 사랑 있는 척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보기에 아우 저 사람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눈으로. 우린 다 우리 마음에 나만 알지, 나만 사랑하지 사랑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지금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러 오고 계시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순결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은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는 것이라 합니다. 막 빼내는 게 아니라 디파짓한다는 거예요. 저축해 나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부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결혼이 행복을 이루거나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저축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다 결혼하셔서 다 그 행복함으로. 안 그렇잖아요.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계속 불행을 저축하는 정말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행복을 저축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기쁨, 즐거움, 행복을 저축해 나가는 겁니다. 일상에서부터, 일상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서부터 주님께 맡기고 그것이 저축되고 쌓여서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을 결정하고 오늘의 삶이 내 마지막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일, 오늘 주님과 그렇게 행복을 쌓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마치 각방을 쓰는 부부처럼 필요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도 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그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각방 쓰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마세요.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와 언제나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을 내 삶 속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내가 가장 잘하는, 내가 가장 일상적인 일, 거기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숙하지 않을수록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단 말이에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어떻게 기쁨과 감사만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결혼 생활이 그러한 것처럼 주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것은 전 너무나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좋은 일만. 미안합니다. 정말 좋은 일만 있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실망하실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오히려 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 이라고 원망스러울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갈등하세요. 주님과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십시오. 누구처럼? 야곱처럼.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이 때려쳐! 라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각방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고민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스트러글 하세요.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날에도 하나님만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안 가니까, 거기까지 안 하니까, 거기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루하루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쌓여갈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행복을 쌓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은, 아, 주님이 나의 요새시구나. 주님이 나의 위로시구나.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의 신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 정체성이 나를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곳에 가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신부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경험하게 되겠지만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 끊임없는 승리, 행복을 디파짓하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순결한 삶,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